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리 가운데 살아남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너무 덥죠? 오늘도 낮 기온이 한 33도 이상 막 올라가더라고요. 이번 여름 정말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직 다 집계가 되지 않았는데요.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2022년 유럽에서 나온 그 통계를 보니까요, 한 해 동안 폭염과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숫자가 유럽에서만 6만 명이 넘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가 폭염으로, 또 홍수로, 물난리로, 가뭄으로, 이상기후 현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사람들의 생각했던 우려를 넘어서서 이제 식량 문제, 그리고 뭐 해수면 상승, 그리고 사막화 등으로 인해서 주거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폭넓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단지 이러한 자연재해뿐만이 아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왕국이 충돌하고 있는 그 영적인 긴장, 그 영적인 갈등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로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들을 파송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0절 말씀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는데 좀 더 용기를 주고 좀 더 북돋아 주시면 좋을 텐데, 가뜩이나 긴장되는데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경고를 하셔야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두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두. 근데 이것은 단어의 뜻이 주목하다, 경청하다라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주목하다, 경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처음에 쓰였으니까 마찬가지로 명령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두 한번 해보십시오. 이두. 보라 하는데 눈을 감으시면 안 되죠. 이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서두에 이두 보라라는 말씀을 사용하신 구절이 성경에 몇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소중한 것들이지만,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실 이 말씀은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시면서 보라라고 주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목해 볼 단어는요, 바로 보낸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보낸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포스텔로. 아포스텔로는 영어 사도라는 뜻의 apostle의 어원이 되는 단어죠. 그래서 이 단어는 파송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 그들을 그냥 목적 없이 정처 없이 그냥 길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주어서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오늘 이 밤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리 가운데로 보냄받은 양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양인데요. 하나님의 양이죠. 하나님의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양이라고 말씀하신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하신 양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위대한 그리고 어떤 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파송을 받았다 하더라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것은 너무 무모하고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양은 자기 방어 수단이 없는 무방비한 그런 동물입니다. 반면에 이리는 어떤 동물이에요? 이리. 요즘은 저희가 이리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요. 이리는 그 늑대와 같은 종을 가르치는 다른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1980년대 이전까지는 늑대라는 단어보다 이리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어요. 그래서 동화책 같은 데서도 이리라고 나왔는데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리라는 단어보다 한글에 늑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wolf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일이라는 표현은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박해자들 그리고 유대인들과 대비해서 세상의 이 이방 민족들을 가리킬 때 주로 이 일이라는 이 동물을 비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오늘 말씀에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요,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제국주의의 그 식민 지배 아래 있었고 헤롯 가문이 유대 땅을 분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억압 그리고 과도한 세금 착취에 그들은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떠했습니까? 사회적으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사상,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아 대망사상이 팽배했지만 그들의 기대는,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오로지 정치와 군사적인 해방에만 그들의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상황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한 그 종교 권력으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은 백성들의 그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었던 그러한 현실을 예수님은 바라보며 그들을 지적하신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경건은 형식적이었고 구약의 예언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이 회개의 복음은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내용들과는 사뭇 달랐던 것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있어서 자신들의 욕망과 대척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그러한 딱딱한 마음의 상태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세상 속으로, 그 군중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죠. 정말 양이 이리떼 가운데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러한 무모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부로 잘 못 느끼지만 지금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나아가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의 마음은 뛰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구석은 복음의 열정으로, 또 한편에는 두려움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긴장감으로 그들의 마음은 뛰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양들을 늑대 무리 속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실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그 자리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의 위험이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로 파송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콕 집어넣으셨습니다. 내가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러한 사회생활, 직장생활, 캠퍼스 생활 가운데 나를 그곳에 두셨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이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받게 될 반대는 세상의 권력자나 종교인,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경계심이, 이 주의가 자칫 세상과의 단절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의 타겟이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로 이어지는 경계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를, 그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세상을 향해서 분노를 냈었고 갈등을 촉발하고 그들이 오히려 세상에 싸움을 일으키는 듯한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오셔서 이 장면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시며 과연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지지하셨을까요? 잘한다, 잘한다. 더해라, 이겨라.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며 강조하신 이 중요한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은혜와 도전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두 번째는요,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뱀이라는 동물은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한 악하고 정말 교활한 동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뱀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교활함이 아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롭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조금 의외죠. 네, 의외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한 이 표현은 보니까 고대 그 중근동에서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중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 뱀은 외부의 위험을 피하는 능력이 탁월한 동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똘똘한 어린아이가 있으면은, 야, 너는 나이도 어린 놈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뱀처럼 지혜롭니?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속담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3장에 나온 이 뱀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이 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뱀 하면은 간교함과 함께 또 뱀이 경계하는 그 모습을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뱀은 간교함의 상징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상황 판단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프로니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니모스. 이것은 단순히 똑똑하다는 뜻만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고 상황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신중하고 상황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뱀은 자신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모든 방법을 사용합니다. 뱀이 굉장히 공격적인 것 같지만 뱀은 위험을 먼저 피합니다. 먼저 덤벼들지 않으면 스스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 위험을 적절히 벗어나고 올무와 함정을 피하는 그러한 능력이 탁월한 동물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뱀의 지혜를 이해하는 데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뱀의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맞받고 순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 동네로 피하라. 저 동네로 피하라. 핍박이 오면 순교를 각오하고 저항해야지 어딜 도망가? 예수님보다 센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 박해자들에게 무모하게 부딪혀서 소중한 사명을 조기에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은 다메섹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성벽에서 줄을 달아가지고 광주리를 내려서 피신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16세기, 17세기 프랑스의 개신교도 위그노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개신교 위그노들은 그 로마 당시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프랑스 왕실의 박해를 피해서 그들은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 타국으로 피신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영국의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대륙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고 그곳에서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 언급한 교회서 속에 나타난 이러한 모습들은 신앙을 타협하거나 비겁한 모습이 결코 아니죠. 우리는 무모한 용기와 사명을 지키는 지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한인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교회에서 가슴이 불붙는 이제 청년들이 상가로 이제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전도하러 나왔는데 뭐 열심히 기도하고 막 상가로 들어간 건 미용실, 마트 같은 데 막 젊은이들이 흩어져갖고 문을 확 열고 어떻게 되냐면요. 할렐루야! 하고 랄랄랄랄랄랄랄랄라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예. 예. 마트, 미용실 막 이렇게 예. 업소에 들어가 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막 외치고 랄랄랄랄랄랄라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나오셨어요. 저는 그 청년들의 그 순수한 열정을 존중합니다. 그 마음, 그렇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조금 더 지혜로워질 수 있죠. 조금 더 지혜로울 수 있죠. 우리 주변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무모한 충돌을 부추기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무모한 충돌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분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거짓 지도자들, 양의 옷을 입은 일이를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 못지않게 지금 우리 시대, 얼마나 많은 음모론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영혼들을 갈취하고 있는지 끝도 없습니다. 예, 하나 밝혀지면 또 다른 음모론이 등장하고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음모론이 등장하고 우리는 진리와 왜곡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는 복음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으로 하면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혜를 따라 세상의 흐름이 아닌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영적 교훈 세 번째는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순결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를 보시면요, 아케라이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케라이오스. 이것은요, 섞이지 않은 상태,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우리의 불순한 욕심이나 다른 분노로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구별된 상태입니다. 비둘기같이, 예,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어떤 동물인지 한번 성경을 보시면요. 비둘기가 첫 번째 나온 걸 보면은 노아 홍수 때, 예, 노아의 방주에서, 예, 기쁜 소식을 전해준 새가 바로 비둘기가 등장을 하죠. 또 보시면요.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제물들 중에서 유일한 새, 예, 유일한 조류가 있다면은 독수리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뭡니까? 비둘기의 조류, 한 가지 종류의 조류가 비둘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예,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 보이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둘기는요, 성경에서 평화의 상징이자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불의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순결을 우리 가운데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도 그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순결을 가치 있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 속임수,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신성하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도 순수해야 되고, 예, 방법도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순결이 상실된 지혜는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지혜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로마서 16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함으로 지혜를 가지되 더불어 순결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 없는 신앙의 순결만 강조하면은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극단적인 분리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혜만 강조하고 신앙의 순결함을 경시한다면은 우리는 배교자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와 순결의 교훈은 우리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지혜와 순결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있다면 누구이실까요?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이시죠. 가장 순결하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가장 지혜로우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목적 없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파송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명령하며 부탁하며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명령하신 이 지혜와 순결을 겸비한 균형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배우며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계속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가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